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댄 카일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의 저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언급해서 널리 이제 되게 된 말인데요. 피터팬이라는 소설에서 피터팬은 어른이 되지 않는, 절대 어른이 되지 않는 아이로 나오죠. 그러한 특징을 따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그 내면은 아직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와 비슷한 의미로 또 어른아이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영어로 하면 키덜트라고 할까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키덜트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마찬가지 나이는 성인인데 나이는 마흔이 훌쩍 넘었는데 마흔이 넘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마흔을 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마흔이 훌쩍 넘었는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희생은 하기 싫고 비판은 견디질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남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것은 몸은 어른이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은 아직 아이인 것입니다. 바로 어른 아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일컫는 이제 용어입니다. 몸은 성장했는데, 몸은 성인인데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해서 영적으로는 또 신앙적으로는 또는 종교적으로는 몸집이 좀 커진 것 같은데 경건의 이런저런 모양새는 나름 갖춘 것 같은데 그 속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성숙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나름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은 전혀 성장하질 못한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참된 지혜를 논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는 이제 헬라어로 텔레이오이라고 해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최고의 지혜자들을 일컫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 또는 성숙한 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갖추거나 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은사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저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깨달음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그런 성숙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진정으로 온전한 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온전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라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아는 자, 곧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지식적인 내용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을 살지만 천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신령한 사람 또는 영적인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진정한 성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신령한 자 곧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미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바로 성숙해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미성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죠.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우리 평생에 걸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 여전히 미숙한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직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직도. 우리 3절의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바울은 지금 그들의 미성숙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아직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그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아직도는 아닌가?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미성숙한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성숙한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반대로 성숙된 신앙이란 진정한 영적 성숙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는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케 되고 성숙해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에서 이제는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성숙함은 미성숙함은 어떤 것이었는가? 첫 번째, 영적인 이해력 부족이었다. 뭐라고요? 영적인 이해력 부족이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그들이 말귀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저것을 막 가르치고 싶은데 막 못 가르치겠잖아요. 왜 그래요? 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들도 그런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갓난 아기가 처음에 갓 나면 뭘 먹습니까? 엄마 젖을 먹죠. 또는 분유를 먹죠. 그리고 때가 되면 뭘 먹어요? 이유식을 먹어요. 균형식이라도 하나요? 네. 아무튼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뭘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돼. 고기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돼. 야채도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뭡니까? 그런 단단한 음식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게 문제죠. 편식을 한다는 게 문제죠. 요즘에는 보니까요, 어른들도 편식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꼴이라는 것이 있고요, 영적인 꼴에도 젖이 있고 이유식이 있고 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갓 거듭났을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먹기 쉽고 부드러운 젖을 먹어야 돼요. 갓난아이에게 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젖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셀 목자님들이 젖으로 먹이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과 은혜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떤 것도 먹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명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네. 또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훈계와 따끔한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다 똑같은 사랑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따뜻한 말도 하지만 때로는 딱딱한 말도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훈계와 책망의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단단한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매서운 책망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심지어는 사탄아, 베드로에게 그랬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이런 매서운 책망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결국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 단단한 음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단단한 음식도 잘 받아 먹고 또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살리고 우리를 더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성숙치 못한 사람은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기를 아예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입에 쓰다고 딱딱하다고 다시 뱉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제가 먹여주면 먹는 것처럼 하더니 제 방 나가자마자 탭 뱉어버리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삼켜! 그래서 삼키기까지 해. 근데 집에 가서 왜 해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소화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성숙한 신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성숙한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특징, 영적인 이해력 부족, 영적인 소화력 부족, 영적인 청력 부족,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세상에서도 미성숙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미성숙한 자는 이 듣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영적인 청력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것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젖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부드러운 음식만, 아직도 말랑말랑한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또한 넉넉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편식하지 맙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편식하지 맙시다. 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 명령과 권면과 훈계와 책망의 말씀까지도 아그작아그작 다 씹어먹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까지도 아그작아그작 다 씹어서 잘 소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셀 리더의 위로와 격려만 바라지 마시고요. 이제는 딱딱한 사랑의 권면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혹시 영적으로 지금 체하신 분들 있습니까? 한 달 전에 들은 말씀이 체하신 분들 오늘 싹 내려가길 바랍니다. 영적인 난청인 분들 주님께서 오늘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단한 영의 양식도 넉넉히 소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숙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1절을 다시 보니까요,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우리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헬라어 원어에도 완전히 다른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게 비슷해 보여서 그렇죠. 이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앞에 얘기한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믿기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 그리스도, 이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기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예요. 소속은 하늘에 속했는데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이제는 살아났는데 여전히 영적인 감각이 아닌 육신의 감각만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사람,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자랑하고 또 사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나 누구 안다? 나 누구랑 친하다? 나 누구랑 이거 연결돼 있다? 나 누구 연락처 안다? 등등등. 예. 여러분 유치해 안 유치해? 예. 우리 4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유치해요 안 유치해요? 유치하다니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하다, 유치하다. 예.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자들을 존경하고 추종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요, 몇몇 사역자들을 추종하면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강조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강조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강조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여전한 본성이죠.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왕을 버리고 사람 왕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추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을 자랑했고 사람을 강조했고 사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숭배합니까? 어떤 특정 연예인을 숭배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숭배하고 아이돌을 숭배하고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고 그가 이 나라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남친 여친을 숭배하고 자식을 숭배하고 배우자를 숭배하고 그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 키우신 분들 알죠?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얘기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성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목사라는 사람이 강조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역자, 여러분 유명한 사역자라는 말이 너무 웃긴 말 아닙니까? 유명한 사역자가 강조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강조되고 또는 교회 안에 어떤 힘 있는 권력가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오직 누가 강조되어야 합니까? 오직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본문인 3장의 주제절이에요. 하이라이트를 치세요. 3장의 주제절은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뒤에 16절 이하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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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13번이나 나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의 본질이 뭐냐? 바로 종이다 이거야. 우리 5절부터 7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되었던, 본의 아니게 분쟁이 되었던 두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볼로와 바울이에요. 앞에 1장에서는 게바와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중에서도 이 아볼로와 바울파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아볼로와 바울만 언급을 하고 있죠. 이들은 누구냐?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자는요, 우리가 격을 좀 높여서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 실제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 사역자는 종입니다. 시종, 집사, 조금 좋게 표현하면 집사, 노예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사역자의 본질은 뭐냐? 시종들은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집에서요, 종이 강조된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있었잖아요, 집에. 그런데 그 집에서 종이 강조된다. 말이 됩니까? 종이 강조된다는 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여러분, 이 사역자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이 사역자도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역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보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까? 사도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람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잘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하나님의 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한 사람은 심었고 한 사람은 물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강조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된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일, 사람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보이는 사람의 일은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 그것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면 그것은 실패한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19세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동시대에 사역을 하신, 영국 런던에서 사역을 하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여러 목사님들이요, 이분들의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분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하루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먼 길을 떠나서 영국에 가서 이분들의 교회를 방문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셉 파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역시나 듣던 대로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정말 명설교자였던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함께 간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야, 조셉 파커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다, 정말 명설교자다, 이렇게 감탄사를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도 압도적이었어요. 그날 모든 회중을 압도하는, 그날 참여했던 이 모든 목사님들도 그분의 설교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예배당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보였던 목사님들의 반응은요, 앞에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우렁찬 목소리, 웅변술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야. 찰스 스펄전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할렐루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그게 성공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보인다, 그것은 실패한 사역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패션 모델이 디자이너의 옷을 뽐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뽐낸다면, 여러분 패션 모델에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입은 옷을 뽐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입은 옷을 뽐내지 않고 자기를 뽐낸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델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옷을, 자신이 입은 옷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델의 본질입니다. 옷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옷 뒤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 서십시오. 그게 신실한 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서서 우리가 보이면 그것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그것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사람이 강조되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인 것입니다.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보이길 바랍니다. 사람의 역할과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 선교 가는데 뭐 진짜 어마어마한 막 작품들을 준비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공연을 막 준비하고 춤을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공한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숙입니다. 바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독하게나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신앙을 가져도 우리의 신앙도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도 나 중심적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찬양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에 그냥 딱 갇혀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갇혀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성숙한 예배고 그게 바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천상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지상에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천상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노래로 불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러한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전히 이 주기도문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문제, 내 소원, 내 일, 심지어는 사역도 내 사역,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에게 매여 있고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성숙한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제발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예배가 아닌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천상의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성숙한 신앙의 또 한 가지 특징,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이해력 부족, 두 번째 지독한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 신앙, 그리고 세 번째 여전히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적인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면서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역자들을 앞세워놓고 서로, 자기들은 아무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두 분은 자기들끼리 막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나으니 누가 더 크니 하면서 분쟁을 일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고 그런 게 영적인 성숙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요 말씀도 많이 보고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해요. 겉보기에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것이 다 영적인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역자들 중에서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은요 성숙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미성숙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고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니 내가 나니 하면서 분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본성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부분도 그걸걸요? 비교 때문일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두고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무한 비교 시대다. 그럼 무한 경쟁이 무엇입니까? 무한 비교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남의 자식과 끊임없이 비교를 당해왔어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부모님들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키우느라고 정말 등골 빠지게 고생하셨어요. 그래 맞아 난 비교당해왔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의 자식과 비교를 당해왔고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나도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내 배우자와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발전됐습니까? 세계 경제력으로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10위권 안에 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도는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에요. 38개국 중에서 33등이래. 자살률은 1등. 왜 그럴까요? 저는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교 문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인터넷 보급률이 100%예요. 모든 국민이 다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SNS를 해요. 거기서 다 뭘 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라는 개념이 있대요. 어떤 한 심리학자가 내놓은 이론인데 사람은 자신을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도 비교할 뿐더러 영적인 것들 가지고도 끊임없이 비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허구한 날 누가 크냐 하면서 쟁론하였다. 그래서 맨날 예수님한테 혼난 거예요. 이게 바로 미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비교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마다 자신의 역할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가꾸고 해서 끝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씨앗을 심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각 주신 대로 섬기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차이가 아니고 수평적인 차이예요.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수직적인 차이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평적인 차이입니다. 수직적인 차이가 아니고 수평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 여기서는 각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각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제가 잘 아는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복음 전도를 기똥차게 잘해요. 친화력이 대단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를 잊지를 못해요. 처음 만나면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랑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냥 저를 보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모르는 사람을 인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한대. 성교사님 아세요? 몰라. 그냥 친화력이 대빵 좋아요.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도와주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안수해서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해주고 방언이 막 터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네, 놀라운 은사죠. 순식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뒷수습이 잘 안 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은사가 없어. 그런데 또 이것을 잘하시는 다른 선교사님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사역을 하세요. 누구라고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넘겨짓지 마세요. 또 제가 잘 아는 케냐에 계신 한 선교사님도 이분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잘해요. 메시지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분의 강점은 뭐냐 하면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특화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주된 사역도 바로 그겁니다. 복음 캠프.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이 주된 사역이에요. 너무도 귀한 사역이죠. 각각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는 일을 하고 앞에 선교사님은 심는 은사가 있고 뒤에 선교사님은 물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각 주신 은사와 부르심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합력하여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 한 가지 미성숙한 모습 바로 비교예요. 비교. 끊임없이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는 사탄이 사용하는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수의 비교의 화살을 물리치십시오. 이 비교에서 자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해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저만 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그리고 또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셔야 합니다.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고 시기와 분쟁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고 이게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된 자, 이런 온전한 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 이거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되게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가 올 한 해 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구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2026년도에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자 계획이자 사명이자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자라야 한다, 이제는 성숙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각 개인의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이제는
아직도가 아니고, 이제는 성숙된 자로,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자녀에서 자녀죠. 아니래 누가? 맨날 근데 자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녀에서 신부로, 신부에서 군대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잘 먹고 잘 소화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상의 예배, 지상의 기도가 아닌 천상의 예배, 천상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다 성숙된 신앙으로, 보다 성장한 신앙으로, 이제는 아직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에서 이제는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